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사오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읽지 않고 헛되이 해석하지 않고 헛되이 듣지 않고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며 은혜로 받고 유익이 되게 전하며 유익이 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심을 묻사오니 이 미천하고 무능한 종,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이 우중에도 원근 각처에서 온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사랑하시옵소서. 헛되이 왔다 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심 종려 종려 사건 종려 주일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의 내용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갔음 1절부터 봅시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주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미와 떨어질 수 없는 어린 새끼, 아직 어려서 엄마 나귀야 가까이 있어야 되는 아직 어린 나귀 새끼였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전지하신 눈으로 그 나귀 새끼를 보셨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매여있는 한 나무에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셨. 진짜 천리 아니죠? 주님은 다 보시는, 아 이것은 인간의 시력이 아니다. 인간의 시력은 2.0이라도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다 저 너머의 거 볼 수가 없어요. 주께서는 그런 전지의 눈으로 나귀 새끼를 보셨습니다. 또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얼른 보면 무례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니 주인이 있는 낙인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래 그렇게 하겠지만은 아니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진짜 주인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시며 원하시는 대로 무엇을 취하거나 사용하실 수 있는 자가 아니십니까? 아니라고요? 아니십니까? 그지요?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은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오늘도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사실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소유자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주가 뭔데 주인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님이십니까? 주 하나님이시여 주 예수님이시여 주님이십니까? 주님 그는 주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개념은 소유자라는 말,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의 참 소유자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절을 봅시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마태는 주님의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용한 선지자로 한 이 말은 스가랴 선지자고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말은 보통 전쟁의 동물이고 또 말은 생기기도 좀 근사하게 생겼죠. 나귀는 말보다는 조금, 예, 조금이 아니라 많이 덜 멋있지요. 나귀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멍에 매는 뭐 짐이나 좀 나르는데 쓰는 그런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은 전쟁 동물이고 나귀는 보통 평화의 동물, 평화의 동물이라고 하더군요. 이방의 왕들은 말을 탑니다. 근사한 말, 백말 타고 혹은 또 다른 근사한 말들, 예, 그런 잘 생긴 말을 잘 그렇게 길들이기도 하고 잘 손질한 그런 말을 타고 나귀를 타지 않았다고 하죠. 나귀는 경멸을 당하는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짐이나 지고 날라 종처럼 부리는 그런 용도로 썼습니다. 주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오늘 스가랴 9장 9절의 표현대로 그는 겸손하여, 예, 겸손하여, 예, 나귀를 타셨다. 주님의 겸손을 나타내신다. 그것도 어미에게 의존하는 나귀 새끼, 어린 아직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처럼 세상 나라와 좀 다르다. 세상 나라는 외적 영광을 따르지만은 구해서 뭘 근사하게 거창하게, 그죠? 세상의 왕들은 임직식할 때 거창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는 거창하게 군대를 거느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촐랑촐랑하게 그렇게 조촐하게 들어가시는 모습이니까, 아,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르다, 많이 다르다. 여기에 지극히 미천한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연약하고 그런 자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자들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들도 귀한 영혼입니다. 물론 종견 세상에서 근사한 돈도 있고 배우기도 많이 하고 또 신분, 사회적 신분이 있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고 그들도 영혼이고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나 비천한 사람, 미천한 사람이나 똑같이 1대1이지 이거는 표가 많고 여기는 표가 적고 하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생명들입니다. 어떤 미천한 자도 예수께 나올 수 있고 그는 그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 위에 타시니. 옷을 그 위에 얹은 것은 안장을 대신해서였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 아직 안장도 없는 짐승을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셈이죠. 주께서는 자기의 소유 혹은 공동 소유에 나귀 한 필도 없으셨구나. 말은커녕 나귀 한 필도 없었다. 근사하게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조그만 나귀 하나 타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벤츠 같은 거를 탁 타고 혹은 제네시스 같은 현대차 제일 고급차를 탁 타고, 죄송합니다, 그거 탄 사람 지금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돈 있으면 그 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옛날, 지금은 다 들어갔지만 옛날 포니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포니가 낙이라는 당낙인데 포니 같은 쬐끄만 차, 그런 차를 타고 그렇게 마치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요. 주님은 가난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출생부터, 주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그때 그 집은, 요셉과 마리아의 집은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닙니다. 그때도 돈이 있었으면 가서 돈 많이 주면 아마 방 하나 얻을 수 있겠죠. 이미 있는 방도, 어이구 지금 애기 출산이니까 돈 많이 줄 테니까 좀 비워주세요. 그리고 돈 많이 주면 아마 대신 비워줄지도 모르지만은 방이 없어서 그런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마구간에서 출산해서 거기에서 제일 그 중에 깨끗한 부분이 말 밥통이니까 밥통에다가 호되게 싸서 놓는, 그것이 예수님의 출산, 출생, 탄생이라고 우리가 높이는 탄생의 모습이었고, 또 결례를 행할 때도 비둘기로 결례를 행한 것을 보면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삶을 사셨다고 보입니다. 지극히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자이셨던 그분은 지극히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거는 좀 뭐 그 가능하지만 부자가 가난한 사람 되면 진짜 못 살겠죠. 견디지를 못하고 아마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부유하신 주님께서는 가난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가야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겠는가? 너가 참 잘했다, 나 흉내 내느라고 나를 본받으려고 애를 좀 썼구나 그럴까?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8절 보십시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가 잘 알죠. 호산나, 찬양대 이름도 있는데 호산나, 호시안나라는 히브리어는 구원하소서라는 그냥 히브리어입니다.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를 호시안나, 호시안나,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음력 발음 되는 대로 그대로 부르는 것이 호산나입니다. 호시안나, 호시안나, 그렇게 하죠. 호시안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무리가 겉옷을 길에 펼친 것은 그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겠죠. 자기의 겉옷인데 그 옷을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다가 펼 정도로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었지. 무리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며 환영하고 기뻐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로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분이다. 비록 구약교회 지도자들은 그를 거절했고 죽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리들을 감동하여 그를 증거하며 그를 찬양케 하십니다. 호시안나, 하우시안나,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그들 중 다수는 마음이 변하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말 변화무쌍하죠. 한때는 그분 참 좋다 그러는 사람도 다른 한때는 또 변하면은 그분 나쁘다 그렇게 하니까 변화무쌍합니다. 호산나 무리 가운데였던 이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런 군중에 합류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한다고 너무 감격할 것도 없고, 와, 내가 대단한가 보다,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또 우리를 무시한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겠지요. 너무 존경한다고 마음 들뜨지도 말고, 낙심한다고 코가 빠지지도 말고, 그만 존경하면 그런가 보다, 또 우리를 좀 무시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만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1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전 동본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부패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화를 좀 내셨죠.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이고, 스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데 그때는 좀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니까 예수님이 화가 났으니까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엎어버리는 것인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인 성전이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매매의 장소, 돈벌이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타락, 구약교회의 타락이었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이름 아래 자기의 물질적 이익을 노리는 불의한 교회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과 결탁되어 있었음이 분명하죠. 주님의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일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땅에 속한 것, 불타 없어질 헛된 것을 구하는 가련한 교회 지도자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동정하셨으나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경노하셨습니다. 상을 둘러 엎으시다니, 예수님이 화낼 때도 있었구나. 둘러 엎으셨습니다. 13절 보시나,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기록된 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언급한 게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굴혈 어려운 말이죠, 소굴, 소굴은 알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만들었도다. 전통문에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와, 종교가 부패하면 이 지경이 된다. 세상은 뭐 부패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지만은 교회가 부패하면 이렇게 되기도 하는구나. 주님의 성전 청결은 성전이 성경의 본래 가르침대로 되어야 한다는 정신에 근거하였습니다. 성경은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주머니의 돈을 교묘히 긁어 모으는 곳으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구약교회의 지도자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지금 지적을 보면 너희가 강도의 소굴, 강제 강탈하듯이, 강도니까 강제로 하여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런 표현하죠. 그렇게 예배당에 가니까 강제로 헌금을 강요하는구나. 그래서 안 낼 수도 없고 안 내자니 그렇고 그래서 내는 그런 지경이 됐다. 교회 개혁은 항상 성경에 근거해야만 됩니다. 요시아의 개혁, 구약 시대에 유다의 거의 마지막 시대쯤에 요시아는 대개혁을 일으킨 분이죠. 히스기야 때도, 그 전에 히스기야 때도 그렇지만 다 율법의,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잘못된 거 다 고쳤습니다. 우상 타파하고 모든 동성애자들을 다 제거하고, 그것이 그들의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었지요. 루터와 칼빈의 교회 개혁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라,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예배당 문 앞에다가 붙여놓고 예, 교황을 향하여 천주교회를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듯이 이걸 고쳐야 되지 않소?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하고 항의할 때에 그런 예, 성경의 근거에선 확신을 가지고 이건 틀렸다. 1, 2, 3, 4, 95개의 조항을 이거 교회가 틀린 것이다.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대답해봐라. 감히 일개의 신부가 교황을 향해서 넌 죽었다. 너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너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때부터 너를 쳐 죽여도 괜찮은 이단은 죽여도 되는 네가 되니 너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겠다. 조심해야 돼. 길거리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죽을 각오를 가지고 이것은 교회가 틀렸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95개 조항은 다 성경적으로 루터가 바르게 지적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신교입니다. 개신교가 옳다. 루터는 용감한 신부였다. 용감하게 지적했다고 본다. 누가 감히 그것을 말하지 않는 때에 성경의 근거에서 루터는 책도 많이 쓴 박식한 인물입니다. 예. 루터는 예,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 물론 낙심해서 그가 아이고 내가 이제 못하겠다 낙심할 때 그 아내는 더 훌륭했다고 하지만은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누가 죽었어? 예, 당신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시리에 차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하면 되겠소. 루터의 아내는 루터보다 더 믿음이 독실하고 좋은 것 같지. 오늘날의 교회 개혁도 오직 성경의 교훈으로 돌아감으로써만 시작될 수 있고 진행되고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죠. 교회도 성경대로 그것이 옛길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옛신앙 그런 이름을 붙여봤는데 옛신앙 그것은 우리가 나오는 그 종이에 있는 대로 옛길 바른 길 성경적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믿고 왔던 그 길 오늘 시대에 별로 인기가 없는 그 길 예. 성경대로 말한다고 하면은 오늘날 별로 인기가 없어 사람들 안 좋아할 텐데요. 젊은이들 다 떨어질 텐데요. 누가 그런 얘기들도 댓글에다 써놨더군요. 저는 대꾸할 시간이 없어서 대꾸를 안 했지만 대꾸하려면 할 말이 많겠죠. 거기에 변론해서 시간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읽고 말았지만은 그래요. 젊은이들 떨어지지 않으려고 오늘도 그럼 CCM 해보세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보세요. 예. 그 하나님 앞에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각각 소신껏 사십시다. 각각 소신껏 살 정도로 교회가 넓어져 있으니까 그걸로 변동하고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것을 충분히 증거하고 근거 과거의 근거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는 정도로 하겠소. 14절 보십시다. 소경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구약교회의 지도자들의 위선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격노하고 동정심을 보이지 않으셨던 주님이시지만 성전에서 그에게 나온 소경과 절뚝발이들에게는 긍휼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께서는 뻔뻔스러운 악인들에게는 노하셨지만은 도움을 구하는 죄인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15절 마저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이상한 일, 놀라운 일들, 이상한 일은 그냥 이상한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 기적들, 뭐 병 고친 이런 일들을 말하죠. 영어 성경들은 놀라운 일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성전에서까지 호산나 찬송을 불렀네요. 둘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가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성경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시편 8편 2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주께서는 자신의 신적 영광을 많이 드러내셨지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죠. 주님이 하신 행위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또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분노했습니다. 사실 메시아를 영접해야 할 저 지도자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그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기들을 사용하여 주를 찬송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어린 아이들이 순진하게 순전하게 말씀을 잘 배웁니다. 아이들도 잘 배워요. 전도도 잘합니다. 어른보다 훨씬 잘합니다. 자기의 아주 걷기도 잘 힘든 동생까지 데리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은 전도하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잘 전도하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아빠한테도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고 얘기하니까 아빠는 아빠 코를 볼 수 있어? 자기 코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그래. 그리고 아빠한테 한방 먹였대. 그 아빠가 신문기자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보다도 똑똑한 자녀입니다. 어린아이가, 유치부 아이가 그렇게 아주 통쾌한 한방 먹이는 대답을 잘해서 자기 코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함부로 얘기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어린아기를 사용하여 주를 찬송케 하셨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네 가지 우리의 정리해보 첫째로 예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고 그가 세상의 참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주인, 온 세계의 주인은 누굽니까? 유엔입니까? 아니면 대큰 나라인 미국입니까? 어느 누가 주인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겠고 우리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사실은 모든 소유도 내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원소유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나는 관리인, 매니저에 불과하다. 관리인입니다. 예, 관리인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그가 원하시는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세상의 참 주인이시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와, 나귀 새끼를, 근사한 백마 타고 가지 않고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도 커봐야 뭐 나귀가 별로 크진 않겠지만은 나귀 새끼가, 나귀는 원래 작은 짐승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귀의, 그것도 새끼 나귀는 더 조그마할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나 제자들의 공동 소유의 말이나 나귀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귀 새끼를 빌려 타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만큼 소유가 있어야 남한테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주님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없으셨는데 말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다 가야 할지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셋째로 예수께서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건 잘 참으시는데 성전이 부패한 것, 교회가 부패한 것은 참지 못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거는 좀 나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손해 좀 보는 거, 그런 것은 내가 참는 것이 덕이고 미덕이고, 아, 저 사람 잘 참아. 예, 그런 걸 참 초연하고 저렇게 손해를 보는데도 열을 내지 않아. 참 성품이 대단해, 인품이 대단한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된다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다면 안 되겠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격노하셨다. 교회가 예, 이 사람들의 돈벌이의 수단처럼 사용되고 있다니,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다니. 그렇죠. 세상이 부패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부패하면 그렇게 돼요.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건 돈밖에 더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다른 것도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가치는 아마 돈일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면 그런 것을 초연해서 아니 그런 것에 우리 연연하면 안 돼. 우리는 돈 문제 때문에 돈을 더 갖고 덜 갖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살다 가야 돼. 그렇게 바로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바른 교회 지도자들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사라지니까 남는 것은 돈밖에 없으니까 돈 계산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득을 많이 얻을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어 버리니 그렇게 됐죠. 오늘날 교회들 더러 성직 매매 교회에 직분을 많이 세우고 장로 권사 다 세우면은 장로는 얼마씩 권사는 얼마씩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자 교회가 이게 중세 시대에 성직 매매를 한다고 그러니 이제 오늘 시대가 성직 매매의 시대가 됐나. 넷째로 그것은 교회의 부패야말로 가증한 일이니까 우리가 경로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말이고 넷째로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편에 잘못된 것은 경로하고 상도 엎어버리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불쌍한 병자들 성전 안에 있는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저들을 고쳐주셨다. 그들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도 유대 땅에서도 많은 병자들을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신 주님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는 마음에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신 주님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성령으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모두들을 도우시고 또 모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 세상의 주인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께서 성전의 부패를 주님 농하신 것 같이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게 성경적으로 바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연약한 지체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고 또 치료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바라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낭망치 않는 은혜를 모든 병약한 교우들에게 특별히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